마가복음 2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절에서 5절 말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대단히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병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건데 라고 생각하며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병고침입니까? 진실로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이적 중 가장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것이며 빛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의논한 것 중 두 번째 생각은 옳지만 첫 번째 생각 즉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남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언언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울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나에 관해 진실을 알고 있도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이유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관원이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엄밀히 가지고 계신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거나 생각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행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8절에서 12절 말씀.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단순히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쉽습니다. 말이야 어떻게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는 금방 탈로가 나고 말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결과를 금방 증명해 보이게 됨으로써 자신의 말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즉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어떤 사람에게 말했는데도 그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말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말한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리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람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면서 놀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을 비추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중 한 가지는 당신의 선한 행실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며 당신에게 모든 관심과 찬사를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의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닌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후자와 같은 방법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 향해 있으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종종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곤 합니다. 운동장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미식 축구공을 팔에 끼고 상대팀을 향해 돌진하는 축구 선수가 되곤 합니다. 관중들은 환호를 하고 미식 축구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3번 쿼터백, 볼을 가지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제치고 있습니다. 골인 지점을 향해 돌진합니다. 드디어 골 라인을 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멋집니다. 와, 와 하는 관중들의 환호가 들려옵니다. 혼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럴듯한 자세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너댓살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관심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환호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닌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놀란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13절에서 14절 말씀. 레위는 세례인 마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예수께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한 자라고 밝혀져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저녁 식사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그 저녁 식사를 준비한 주인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5절에서 17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 저녁 식사에 수치감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유대인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습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자와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음식은 체내에서 몸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국 한 그릇을 가지고 함께 떠먹거나 빵을 함께 떼어 먹게 되면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결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8절에서 20절 말씀. 금식은 하나의 영적 권리로서 자신의 육신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금식을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게 될 때가 바로 금식해야 할 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 금식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고기와 밀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이 있고 또 일정 기간의 기도 생활 동안 특별한 어떤 것들을 먹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육의 음식이 몸을 살찌게 하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은 영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밥은 잊지 않고 찾아 먹지만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관심이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의 소욕과 상반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정복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데는 충실한 반면 영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식기도는 이러한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즉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을 금하고 영의 소욕을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 영과 육의 전쟁은 영의 승리로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하는 진정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는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종교체제가 고착상태에 빠져 그 자체에 새 힘을 불어넣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그에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착상태에 빠진 체제 속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털 속에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고정화된 틀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옳은지 그런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역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실 때 우리는 고정화된 종교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피족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는 그 일을 돌아보기에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피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기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를 융통성 있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방식이야. 이것이 나의 방식이야라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항상 유연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르짖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틀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형태로 고정화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 가지 틀로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틀 속에 넣으려 하고 자기들의 영역 속에서만 역사하도록 애쓰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방법들로 역사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3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유월이 되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밀알을 껌처럼 씹어 먹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종 이렇게 간식을 먹곤 했는데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4절에서 28절 말씀. 인간의 필요가 율법보다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장길을 느낄 때 마침 그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밀밭을 지나갈 때 미리 삭을 잘라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처로 베어서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 즉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밀밭 사이에서는 자기의 필요, 즉 자기의 배고픔만을 충족시켜야지 이삭을 잘라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장한 제자들이 배고픔을 채운 것일 뿐이라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필요, 즉 배고픔이 더 상위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켜 우리의 몸이 쉼을 얻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올바로 누려야 합니다.